말씀 봅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나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서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 앞에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진 이야기. 그런데 그 사라진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위치를 옮겨간 게 아니라 아예 죽은, 분명히 죽으신 분인데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도로 되살아난 그런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부활이라고 이렇게 되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니까 우리 상당히 우리가 기이하게 느껴지는데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원대로 일어나지 우리 원대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면 일으키는 거지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고 야, 예수님 부활 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고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오히려 부활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그걸 안 믿는 우리 인간 쪽이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다 계획 잡힌 대로 일을 하시고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좁은 시견으로 내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일만 챙겨가지고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아니 좀 넓혀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뜻을 원대하게 볼 줄 모르고 너무나 좁게 보면서 거기에 인생에 뭐 의미를 담고 울었다가 웃다가 뭐 좌절했다가 좋아서 까불다가 그렇게 철없이 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벌리시는 이 모든 일은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잡힌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방금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도행전 그 17절에 17장에 보면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마지막 심판과 이렇게 연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쪽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 25절에 보면 잘 아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에 받지 않으시고 모든 만물에게 친히 생명을 주시는데 그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자라. 그 다음에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세세한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손을 거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고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좀 더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그의 소생이 되어서 그 시인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그런 데다가 세인 것에다가 이기지 말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니와 이게 이제 핵심이 돼요. 알지 못하는, 아, 이게 참, 이게, 다시 한번 봅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신의 조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의미 있게 다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님이 뭐 죽었던 일이나 예수님이 부활했던 일이나 무슨 일이나 다 그렇다. 근데 그 정도는 누구도 아냐 하면은 교회 안 나와도 일반인들도 본성상 안다 이 말입니다. 아는데 제대로 모르죠. 제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에 대해서 별로 허물치 아니었어요. 갈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왜 알겠노? 나 또라 뭐 대충 알아도 뭐 아 이거 되긴 하다. 세상 천지가 조물주에서 움직인다. 뭐 그 정도만 알아도 내 봐줄게 하고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예 그런 쪽으로 쭉 이렇게 인류 역사 끝나면 괜찮겠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허물치 아니 하겠다는 그러한 특별 배려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는 그게 소용없어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를 정해서 마지막 이제는 종착 터미널을 정해놔 버렸어요. 종점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라 했으니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 모든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 사도행전 17장 통해서 또다시 지금 선포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봐줬는데 예수님 나타나고 난 뒤에는 더 이제 봐줄 게 없기 봐주는 유예 기간 끝났음 그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아이고 성경 뭐 만대 보노 그거 뭐 설교 많은데 듣노 에 필요 없다 뭐 돈이나 벌지 라고 안일하게 나도 하나님이 있는 걸 안다 천지가 신이 만들었지 뭐 인간이 만들었나 뭐 그 정도는 안다 라는 것으로 안심 푹 놓던 시절 빠이빠이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을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부활되었었는가 그거 몰라도 돼라는 시절은 이제는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아시고 회개하고 아 그래서 주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내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미래가 포장됩니다.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만약에 아직도 허물치 아니하는 아직도 봐주는 그런 기간 같으면 사도 바울이 구태여 그런 고생을 그 늘어지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봐주는데 내가 이 애타게 났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봐준 나도 봐주자. 왜 이래가 그럼 태평 쳤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분명히 그게 아니에요. 봐줬던 시기는 이제는 종결됐다. 이제부터는 봐주는 게 없기. 이제는 회개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다. 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부활의 대목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교회 나오면서도 늘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궁금증이 이렇게 찌꺼기처럼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을 도로 살리시지 말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죽은 것을 로마 군병들도 확인하고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도 다 죽은 것을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야 예수님 도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큰 소리 쳐봤자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제 훔쳤지 훔쳤잖아 안다네 돈 주고 실제 빼돌렸잖아 이렇게 안 부어줄 바에야. 예? 그렇게 안 부어줄 바에야. 복음이 많이 안 부어줄 바에. 차라리 십자가 달리를 그냥 돌아가실 쯤 할 때, 그러니까 야구로 하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쓰리볼 돼가지고 그때 뭐 말도 혼란치 까줄 뻔뻔뻔 할 때 그때 갑자기 뭐 짠 하늘에서 피트뱅 같은 날아가 스파이더맨이 정의의 사자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다 죽이고 예수님 살려내가지고 드디어 영화 끝나고 그게 더 어필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보험을 확 부어주는 게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 아이디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면서 앙금처럼 늘상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게 몇 가지 돼요. 선화가 따먹고 죄 죽게 하지 말고 아예 심지를 말하지 말고 심어 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마귀 들어오지 말고 마귀 출입 금지해가 철조망 쳐놓지. 마귀 돌아가야죠. 뱀 돌아가죠. 그 뱀을 만드신 분 누구 뭐야?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이거 뭐 자기 모순 아니냐? 이런 뭔가 앙금 같은 것들이 늘 우리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답변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그저 열왕기 하를 보면 그게 좀 납득이 되게 예수 그저 이런 게 보면 요한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보면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그 34절에 보면 그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래 이야기했어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렇게 문의한 취지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유대인의 총독인데 난 내 부하들 말고 내 쫄개들 많고 내 다른 사람들 많다. 그런데 예수여 당신은 자칭 유대인의 왕인 것 같으면 당신의 추종자들이 있을 거고 당신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시위나 하고 데모나 해가지고 억울한 분 체포됐다 풀어주라 빰빠밤빠밤빠밤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데모나 할 것인데 뭐가 조용하나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 진짜 유대인 뭐 혼자 유대인 왕이 진짜 유대인 맞습니까? 물었다 하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빌라도가 대답한대.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내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는 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목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변명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한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대가 위기일발이에요. 이제 완전히 저쪽에는 수십만 대군들이 밀려와 있었습니다. 여기는 달랑 누구냐? 게하시라는 자기의 시종 둘이밖에 없어요. 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 보니까 엘리사 너는 죽었다 하고 뭐 수십만이 두 명 잡기에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참 게하시 걱정이 돼가 스승님 이제 선지자님 이제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목숨은 우리의 운명 이걸로 끝나는군요. 이것까지 우리의 수명이 이제 오늘까지군요. 이렇게 이제 낙담을 하니까 엘리사가 참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를 떡 해보니까 세상에 엘리사와 함께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아람 군대 숫자보다 더 많더라 이 말이죠. 그걸 보고 난 뒤에 게하시가 놀래가 눈을 뜨고 보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야 많다 많네. 그제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누가 알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으면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란 메시아라 하는 것은 엘리야 엘리사보다 한 단계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엘리사 엘리야보다 못하면 메시아가 아니죠. 엘리야 엘리사도 그 정도 같으면 더 적어도 진짜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이 메시아 같으면 이건 수천만의 천군천사들이 하늘에 대기했다가 예수님 죽기 직전에 쳐들어와서 총독부터 해가 그 유대인들 다 척별해야 그게 박수 한번 팍 치고 과연 스타다 하고 이렇게 호응이 될 건데
그러면 예, 그런 일도 없어요. 아무런 징계 없어요.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번개가 쳐가지고 무덤 일어나고 몇몇 사람들이 그 뭐 산채가 돌아댕기고 뭐 비가 오고 뭐 이렇게 뭐 배는 한 영화 보면 뭐 눈 뜨고 뭐 그런 일이 그건 거짓말이지만 그 뭐 있었지. 아이 그 너무나 조용하게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전에 도끼 사건 죽였던 그 살인자, 예? 그 도끼로 사람 떼죽여서 사형 선고 받았던 그 사형 집행하는 날, 대구 저기 그 뭐 대구 뭡니까? 저기서 예. 농공 가는 그쪽 그 교도소 죽을 때, 억포 교도 죽을 때 하늘에 번개 쳤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 죽었나 하고 아무 일 없지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래요. 조용히. 저끼리 부활해, 저끼리.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활이에요. 저끼리 부활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엘리야 하트는 눈에 떠주지. 엘리야, 거기서 엘리야 안 죽게 했는데. 그렇다면 더더구나 메시아는 안 죽게 해야 될 텐데. 이 메시아가 이렇게 맥없이 돌아가실 줄이야. 과연 메시아 맞소? 당신 진짜 허풍쟁이 아니요? 과대망상 환자 아니요? 우리가 지금 헛다짚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라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술책으로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시체를 빼돌려 놓고 그래가지고 부활했다고 소문낸 게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그 수사받아서 특필신상 조사해가지고 조사해보니까 돈 주고 빼던 게 확실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미래를 못 버려가지고 예, 부활했다. 그 하신 말, 얄 말씀대로 평소에 했던 주장대로 부활했다. 그 부활했으면 내놔다 봐라. 그거는 부활하신 분 마음대로다. 그게 뭐, 그 거짓말이지 뭐. 그 부활 어디 나타났대? 우리끼리 나타났대.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우리 늦게 나타났대. 우리 다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자체가 과연 이게 신빙성 있는 종교일까요? 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성지순례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약하게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지 죽기까지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부활해 줄 것을 믿음이 의심치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죽음 직전에 안 구하겠나? 내 죽으려고 하는데 진짜 아무 소리 아무리 없네. 아 진짜 하나님 이거 내 괜히 믿는 거 아이가? 라는 의심이 든다면 그건 아직도 믿음 부족한 거죠. 확 죽어도 괜찮아라고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연약하심으로 돌아가심이고 그것이 1차적으로 예수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믿음이라는 용어를 개념을 사용하려거든 약하게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약하게 죽어도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을 추가해서 보탤 필요가 없어요. 예. 주님 오실 때 손이나 들까? 손 들 필요도 없어. 그냥 죽고 있으면 부활해요. 그래도 손 안 들면 그냥 서서 지나가면 왜 되노? 걱정된다, 슬며시. 주님 이 재림하시는데 손 안 들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지나가 보면 나는 오이다노. 이런 의심까지, 이런 걱정거리까지. 그런 걱정거리는 지가 만들어낸 믿음이죠. 지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믿음이지 지가 생산된 믿음이지 주께서 선물로 주신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 믿음이 아니다 말이죠. 주님의 소망이 소망에 우리 소망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소망이 아닌 엉뚱한 소망 주님의 사랑이 아닌 엉뚱한 사랑, 주님의 믿음이 아닌 엉뚱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서 그걸 뭐 폼 잡아서 뭐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인데, 연약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하면은 예수님 죽을 때 아무 일 없을 정도로 그 천사 나타나가 안 도와줄 정도로 그냥 꼬답시 돌아가셔도 안심 푹 넣고 돌아가셔도 되는, 예. 아무도 외롭게 남 도와준 사람 없고 제자도 다 떠나버리고 이러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외로운 처지가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그 코스입니다. 그 코스가 신앙생활 잘하다 죽었다 장례식 크게 치르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장례식 크게 치른다고 하나님께서 뭐 귀가 어둡습니까? 그래 믿는, 이제야 알겠구나 네가 믿었는지 이래 안 알아줍니다. 그야 객사, 아, 산속에 등산 가다가 심장관리가 엎어져가지고 객사, 주위에 식구도 뭐 안 돌보고 개도 안 짖는 그런 조용스럽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이게 믿음이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에 화들짝 아줌마들은 그걸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됐지 예수님이 구태여 부활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자기가 믿음, 자기가 있는 믿음의 체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누가 가갔냐? 이게 지금 관건이야. 이게 지금 걱정거리 된 거예요. 걱정거리. 이 누가 훔치갔나? 이게 왜 있어야 될 것을 있어요? 왜? 시신이 있어야 매일 그 자주 와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드리고 예수님 참 고생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활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지. 죽은 고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이 분명히 또 무덤이 엉뚱한 무덤 아니가 또 딴 엉뚱한 사람 무덤이 아닌가 걱정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 요한복음 20장 그 보면요. 20장 여기에 그저 구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심을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왜냐하면은 성경 예수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믿고 그냥 연약하게 돌아가셨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예수님은 그걸 믿었고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까? 전부 다 이건 성경이거든요. 성경. 전부 다 성경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죽어도 부활시켜줄 거죠? 죽었다. 하나님께서 네 뭐 믿고 그렇게 네 부활될 것을 믿느냐? 그냥 제 기대의 그 희망사항입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대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한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옛날에 예언된 것만 더 이상 또 일 안 해요. 약속한 그 내용 안에서만 일해요. 약속밖에 일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 또는 뭘 믿은 줄 압니까? 부활을 믿어서, 부활을. 바리새인들이.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시신을 이 죽음의 자리에, 음부에 남겨두지 않고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바리새인들이나 눈 있는 사람 다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는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다윗아, 니만 부활되는 줄 알아? 나는 부활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지만. 시편까지 다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시편 16편에 나오는 것이 다윗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33살 먹은 나사렛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쪽으로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은 성경에 저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 아줌마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따른 아주머니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눈 있고 성경에 활자 있겠다. 활자 보면서 다윗이 부활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음부에 버려두지 마시고 그 음부에 버려두면 찬양을 뭐 하잖아요. 다시 도로 살아서 부활되게 하옵소서. 있네. 다윗처럼 하나님 믿으면 나도 부활되지. 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 마태복음을 전부 다 자기 원하는 거, 자기 필요한 거 그거 챙기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에 나온 다윗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에 나온 다윗은 선지자로서 앞서 나중에 오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자기의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담기게 하셨다 라고 이해한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니까 그때 10편 16편 다윗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구나.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구나. 라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우리가 하나님 믿음 전당한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중심으로. 전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어느 정도 예수님 중심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의 뿌리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사랑 뿌리다. 아이고, 돈 사랑해야지. 돈 사랑 안 하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 엉터리다 이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의 뿌리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이 아담의 속성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새로운 아담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다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의 솜씨고 너의 양심이 아니다. 성지께서 오시면 하하 돈 사랑이 나쁜 기네. 남 돈 달편 나도 밝히는 게 난 잘했다 했는데 아버지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네. 라고 회개 깨닫게, 아까 이야기, 처음 이야기했죠. 회개케 하는 역사. 그런 쪽으로 성경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대충 알아도 허물치 않았거나, 안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마지막에는 더 이상 봐주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저주가 멸망의 시대에,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혼자의 구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제2 아담이 되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자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구원 받는 게 엘리야처럼 청구서 보내면 되죠. 그게 아니고 이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무지몽매한 우리들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로 주님 하나님의 성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작용했듯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고지 그것들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것은 뭐 하나님 대충 아는데 하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회개할 게 또 남아 있는가? 어떤 점에서 아직도 모자라게 있는가? 뭐 그거 반성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미 구원되었기에 이런 잘못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이것 때문에 주께서 일방적으로 부활해 주시는구나. 그런 쪽으로 하나님 은혜에 주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인간들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탐심대로 다시 욕심대로 코앞에 보이는 눈에만 치중하면서 그것이 인생 사는긴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이 하신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